예, 우리 소일문답 지금 2문답 보고 있고요. 세 번째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제 제일 앞에 있는 거는 2문답이죠. 거기에 세 번째 부분으로 가면 큰 제목 세 번째로 가면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성경 감동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했죠. 예, 했는데 그거 연결해서 이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소일의 문답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의 신앙 고백, 저희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으로 이제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또 소일의 문답, 대유리 문답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사실 어떤 교회도 신앙 고백 없이 세워지는 교회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요새 시대가 신앙 고백을 버리는 시대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유는 참 그럴듯해요. 말씀이 먼저지 무슨 신앙 고백이 먼저냐. 그런데 말씀의 가르침의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올바로 건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신앙 고백이라는 바운더리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먼저라는 이유로 다 각기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처음 사도시대 때부터 이 신앙 고백과 또 우리의 뭐라 그럴까요? 그 크리드라 그러죠. 크리드는 이제 우리 신경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거짓 가르침과 잘못된 사람의 생각에서 올바른 교리와 말씀의 가르침을 지켜왔어요. 그 산물 중에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이 교리들을 거짓 가르침에서 지켜왔는데 그 싸움을 했는데 그 산물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특별히 개혁신앙 쪽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또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 뭐 벨직 문답 이런 것들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아있는 거죠. 저희 교회는 이제 장로교단으로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고백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목사들도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성경 공부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흔들림이 없어요. 어떤 가르침이 와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 어떤 스님이 이렇게 가르침을 하는 게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면 많이 나온대요. 뭐 유명한 스님인데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이 기독교에 대해서도 정통한 가르침을 가지고 기독교까지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그럴듯한 거예요. 막 뭐 비읍 무슨 스님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가르침들을 들을 때 우리가 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그분은 믿음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을 올바로 말씀 따라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우리 구원자로 믿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를 다 평행선상에서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에서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여 그것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을까? 이런 교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다 예수님 얘기하고요. 예수님 사랑 증거하라고요. 다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은 올바른 믿음에서 난 성경을 올바로 붙드는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성경에 관한 교리를 잡고 있는데 이 2문답, 3문답에서 성경에 대한 올바른 교리가 잡히지 않으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다 말씀에서 나오는 것인데 말씀이 무엇이고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를 올바로 분별하여 붙들고 있지 않으면 말씀에서부터 흔들리게 되고 말씀에서부터 잘못된 교리를 갖게 되면 거기서 나온 믿음도 잘못된 것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교리를 붙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들 말씀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스님도 말씀 가지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저 천주교 뭐 교황도 말씀 가지고 얘기할 수 있고요. 교회도 말씀 가지고 얘기할 수 있고 이단들도 말씀 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올바른 말씀의 교리 안에서 지켜야 되는지를 이런 교리들이 붙들어주는 거예요. 예전이라고 그런 싸움이 없었을까요? 다 그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교리를 만들고 지키는 겁니다. 교회가. 이 복된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귀한 이런 그 말씀의 교리 교리라 그러면 사람들은 전부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교리적이 된다. 그러나 교리적이 되는 거가 무서워서 교리를 안 배우게 되면 그거는 더 문제라는 거죠. 교리를 배움으로써 믿음을 지키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지 그 교리마저도 없애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꼭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중요한 구절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베드로서 1장 21절을 살펴보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다. 이것이 알려주는 바. 그 다음에 베드로서 1장 20절은 예언, 즉 선지자의 글들은 다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자들이 쓴 것이라.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1번.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이 그저 인간을 필기도구로 쓰신 거냐?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인간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서만 100% 쓰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인간을 들어 쓰시고 그들의 모든 뭐 교육 정도와 성격과 문체와 이런 걸 다 들어 쓰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놀라운 것은 분명히 하나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래서 궁극적인 저자는 하나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다양하다는 거죠. 그 어떤 쓴 문체라든지 장르라든지 그 쓴 사람들의 성격이라든지 그들의 당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다양성은 인간이 필기도구로만 쓰였다는 것은 설명할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어떤 두 번째 부류는 사상과 생각에 하나님의 영향을 미쳐주셔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려주셨다. 그렇지만 쓴 것은 인간들이 썼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이 들어가 있지만 인간들이 거기에 포장을 하고 신화적인 요소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서 이제 배워야 된다 이렇게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50%는 하나님 말씀이지만 50%는 인간이 썼다는 거죠. 이거는 누구의 가르침이 이럴까요? 지금 이 세상의 기독교를 보는 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지금 비운 모 스님이 기독교를 보는 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님이라는 분도 우리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하여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그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분의 의를 전가받아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가르침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것들은 다 이 기독교를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신화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적도 갖다 붙이고 이런 원리도 갖다 붙여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거짓 증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거는 뭘까요? 도덕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냥 야 예수님도 원수까지 사랑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자기를 찌르고 못 박은 자들에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당신들도 그렇게 살아라. 그냥 예수님이 도덕적 본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그분의 죽기까지 순종이 내 의가 되고 우리가 그 예수님만을 은혜로 붙들므로써 천국에 들어가고 우리는 완전 타락한 죄인이었고 이런 가르침은 그 안에 전혀 없어요. 이걸 분명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볼 때 기독교를 보는 가르침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자유주의라고 그러죠. 리버럴리즘. 자유주의적 가르침. 사람의 이성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거. 믿음이 없이는 이성밖에는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으로밖에는 성경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밖에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 뭐? 전부 다 근데 희한한 거는요 그런 분들이 가르침을 잘 듣다 보면 어떤 분들이 그러죠. 웬만한 교회보다 낫더라. 뭐 도월 암흑에 뭐 법륜 암흑에 오 웬만한 기독교보다 낫더라. 왜? 그 사람들이 기복신앙은 안 가르쳐요. 기복신앙은 잘못된 종교에서 나왔다는 것을 불교 쪽에서도 이슬람 쪽에서도 기독교도 그건 다 잘못됐다는 거 알아요. 그거에 혹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도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과 나누는 인격적 관계와 교제라는 것은 없어요. 거기에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믿음만이 그 관계와 교제를 가져다 주는 거고 우리는 분명히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지 그저 나 중심으로 좋은 가르침 얻어서 잘 사는 데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는 그렇게 기독교를 이해하면 정말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교회 올 필요 없어요. 그분 강의하는 데 가가지고 직문직답 해가지고 좋은 가르침 얻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그거 배우면 되는 거예요. 변화받고 싶으면. 변화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죄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쪽으로 가지 않으면, 예배가 이 목적이 아니면, 대상이 빠져버리면 똑같은 거예요. 우상 숭배되고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성경 저자를 통해 성경을 쓸 때에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그들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쓰시되 그들의 모든 것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들의 당시 고난받는 상황,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처지, 그들의 형편, 그들의 시대적 배경, 그들의 성격, 뭐라 그럴까요? 그 교육 정도 이런 걸 다 들어서 그들이 100% 그들의 글을 쓰게 하시되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보면 또 100%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 보면 사람이 100% 다 썼는데. 다윗의 고백, 분명히 다윗이 사울왕에게 핍박당하고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고백했는데 자기 고백이었는데 십자가로 가니까 예수님의 고백이 돼버리고 예수님을 미리 가르친 예표와 그림자의 삶을 살았던 거죠.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신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오묘한 작정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100% 하나님이 쓰시지만 또 100% 사람이 쓰게 하셔 100%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말씀, 그때의 죄와 허물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셔서 오류가 없게 하셔서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쓰여진 성경을 100% 하나님 말씀이고 또 100% 사람이 썼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오신 분이 있어요. 100% 말씀으로 100% 사람이 쓴 성경처럼 100% 말씀이신 하나님이 100%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성육신하신 말씀 예수님. 성경은 그 예수님입니다. 100% 하나님이 쓰셨지만 100% 또 사람이 써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중보자와 같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주듯이 이 말씀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 편에서 말씀을 통해 교제를 나누고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통해 하듯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곧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말씀이 다 나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 나다라는 거예요. 나. 나에 관한 말씀이고 이거를 다시 한번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놀라운 것은 여러 시대에 걸쳐 여러 언어로 여러 장소에서 여러 저자가 여러 장르로 썼지만 놀라운 것은 한 가지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너무 유기체 같고 몸 같아요. 어떤 사람은 손으로 그 몸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어떤 사람은 눈으로 몸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어떤 사람은 내장으로 몸 대신 예수님을 증거해서 한 몸으로 전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 이 어떻게 부인할 거예요. 몰랐을 때는 몰랐겠지만 알고 나서는 절대 부인을 못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을 나눌 때 이 구약과 신약이 달라요?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의 그 이성으로 판단하는 자유주의는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을 나눠요. 이제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게 그 벌을 내리시는 뭐 이런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으로 와서야 사랑의 하나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면 안 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같이 지옥에 있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니면 두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고 그 같은 하나님의 그 이 우리 죄를 향한 그 뭐라 그럴까요? 진노하셔야 마땅한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바쳐서 대신 진노의 심판을 퍼부시고 우리는 사랑의 구원을 이루신 전체적으로 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할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부르는 이름이 이 뭐라 그럴까요? 그 현실이 있죠. 구약은 항상 그림자, 예표. 그러니까 그림자와 예표는 실체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올 것을 가리키고 있고 그 실체를 보고 나서야 아, 이 그림자가 이 뜻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어떤 한 구절을 가지고 뚝 끄집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살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가리키던 현실을 예수님이 어떻게 성취하셨고 예수님이 이루신 천국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시 이것을 비추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은 실체예요. 예수님이 이루어오셔서 이루신 성취, 이 예표와 성취, 그림자와 실체를 하나로 연결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중심은 십자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십자가에 도만 전한다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성경이 십자가 없이 풀리는 구절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느 구절을 가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구원의 현실이 꼭 들어가 있어야만 풀리지 그 십자가 없이 풀리는 것은 한 구절도 없어요. 입은 그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신 것도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아담과 이브와의 그 관계와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 동물의 피를 바쳐가지고 나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하신다고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그런 한 구절, 창세기부터 한 구절 한 구절 모든 내용이 다 십자가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지난번에 못하고 넘어간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은 그 성경을 성경이에요? 성경의 저자예요? 예? 네? 성경? 이게 막 질문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둘 다죠. 그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을 쓸 때 감동하신 거죠.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 외에 다른 글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썼어요. 그런데 그것은 감동했다고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감동을 받은 성경의 그 내용들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밖에 다른 성경을 썼어도, 다른 글을 썼어도 성경으로 인정받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것은 정말 성경의 저자들이 그 성경을 쓸 때.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고 했을 때는 성경이 어떤 성경을 말씀하시는 거냐? 그렇죠. 원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본. 처음에 그 파피루스 종이든지 뭐 가죽옷이든지 가죽이든지 거기에 성경을 쓸 때 처음에 선지자들이든 사도들이든 그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제 성경을 이제 쓰게 하시는 거죠. 문제는 우리는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성경이 있느냐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고 이게 퀘션이 희한하죠. 일단 원본 자체는 없어요.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원본이 없는데 우리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해야 되는 거야?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본 자체는 없지만 원본의 내용은 보존하셨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록된 말씀이 보존되어 오게 하셨어요. 어떻게 보존되게 오게 하셨느냐? 원본은 없지만 뭐는 많아요? 사본들은 많아요. 그 사본들은 그 당시에 이 인쇄 기술이 하기 전에는 다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썼죠. 사람들이 써서 사본을 만들어서 각자 교회에다가 두루마리를 만들고 해서 같이 읽혀졌겠죠. 그 사본들을 비교해 보면 원본의 내용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존하셨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본들이라고 해도 어떤 사본이 원본에 더 가까울까요? 지금 기원전이 아니라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3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40년에 성경이 사본이 복사됐는데 200년에도 한 번 더 복사됐어. 어느 성경이 원본에 더 가까울까요? 오래된 사본. 원본과 가까운 시대에 있었던 사본들이 더 원본하고 가깝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한 사람이 말을 전해서 뒷사람 연결해다 가면 끝에 가면 이상한 소리가 돼버려. 그래서 오래된 사본 카피하고 카피할수록 조금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 여기다가는 내가 요 말을 한마디 더 붙이고 싶어 쓰는 사람이 아 이런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한마디 더 붙여야지. 오늘 그 사도행전에도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사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원본에 가까운 그 시대적으로 오래된 사본일수록 원본의 내용과 가깝기 때문에 오래된 사본들을 비교해보면 원본의 내용을 뽑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래된 사본을 비교해보니까 거의 같아요. 그래서 원본의 내용이 보존되어 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원본이 정말 있다고 해도 저는 우상처럼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뭐 언약궤 뭐 이런 거 지금 내버려두지 않으시잖아요. 다 우상처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본의 내용으로 말씀은 우리에게 보존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글을 쓸 수 있는 사람 10명을 불러다 놓고 제가 성경을 야 이제 우리 성경을 10장 카피해서 근처 교회들한테 돌리자 해서 제가 이제 읽어서 이제 그분들이 썼어요. 그래서 10분이 썼는데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까지만 하자 해가지고 요한복음 1장부터 5장까지만 하다 이제 써서 딱 1장부터 5장까지 했어요. 그런데 다 글을 쓸 줄 아니까 잘 썼어요. 근데 한 사람이 어떻다고요? 한 사람이 그날 저녁에 그날 전날에 너무 과음을 심하게 해가지고 깜빡 졸아서 그 구절 한 부분을 틀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나머지 9가지 사본을 비교해보면 틀린 게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 사본들을 비교해서 원본의 내용들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곳에서 틀리진 않거든요.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이상하게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수가 작지만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네. 그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7장 마지막부터 8장까지 간음 여인 사건 있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저희를 돌로 쳐라. 이런 내용은 오래된 사본에는 많이 없어요. 그런데 무시할 수 없는 수의 사본에 이 내용이 첨가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빼도 말씀은 연결이 돼요. 오늘 본문에도 가룟 유다에 관한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내용들은 성경에서 완전히 빼는 게 조금 찜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가로를 쳐놓은 거예요. 가로를 쳐놔서 어떤 사본에는 이 말씀이 없다라는 사족을 단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읽기는 했지만 완전히 100%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가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게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용을 볼 때에 이게 서로 연결이 되고 전체적인 성경의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 거라면 꼭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또 100% 하나님 말씀이라고 또 얘기하기도 그러니까 가로를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가로친 내용들이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
네.
그 성경이 뭐 기록된 말씀이 난 동안 나왔는데 구전으로 해서 내려온 건 없나요?
구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네. 이렇게 말로 해서 이렇게 네. 내려온 기록된 거 말고 말.
그러니까 말로 해서 혹시 내려왔다 그러면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떤 그 이 정경으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로써 뭐 우리 전설 같은 거 있잖아요. 한국에도 신화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걸 말로써 내려오는 것들을 뭐 삼국유사, 삼국사 이런 데 기록해가지고 알려주고 있고 고구려의 시초가 어떻고 뭐 이런 거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메시지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래도 인간의 그 정욕에 따라 넣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그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딱 정해진 것만 기록된 말씀으로 주신 것이 권위가 있는 거죠.
네. 녹취록을 내겠어서 정확하고.
녹취록. 네, 그러게요. 녹취록으로 하나님이 딱. 네. 그러게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또 원본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뭐예요? 번역판이에요. 물론 번역은 꼭 필요했어요. 우리 그 사도행전에도 왜 다른 방언으로 말씀이 전해지게 하신 것처럼 다른 언어로 성경이 씌어지게 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번역되어 성경으로 만들어져야 되지만 번역에는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번역도 하나님 감동받아서 번역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지금 어떤 성경의 그 이 번역을 한 사람이 우리가 이제 번역판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한국은 참 한국은 이 하나됨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번역판이 많이 없어요. 그냥 개역개정 아니면 개역 한글은 옛날에 우리 너무 오래된 한글을 버리고 개역개정 그 다음에 좀 쉬운 한경 세번역 뭐 이 정도밖에 없는데 영어는 많아요. 그리고 그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우리 교회는 예전에 NASB 쓴 이유가 원어하고 가까워요. 그냥 문자적인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요새는 ESB라는 성경을 우리가 많이 봐요. 그거는 개혁신앙의 어떤 그 내용을 좀 품은 분들이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ESB를 많이 보는데 어쨌든 번역은 좀 문제가 이 번역상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2장으로 가면 3장인가요? 날이 서늘하매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다가 하나님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산책하러 나왔다가 아담이 죄 지은 거를 보고 아이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네가 어떻게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날이 서늘할 때라는 그 단어가 윈드라는 단어가 성령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의 날이에요. 그날에 하나님이 산책하는 게 아니라 심판자로 강림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의 죄를 보시고 그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실 심판의 날을 대신 미리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다 이러니까 꼭 산책하시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한다고요. 그런 번역상에 우리가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잘 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신학교라는 곳에서 원어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원어를 배워도 기억도 안 나요 지금 잘. 근데 이제 요새 좋은 거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지금 우리 호남 전도사님도 원어 시험 보고 있어요. 오피시는 꼭 원어 시험을 봐요.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 어려워요. 그 하나 다 그냥 파헤쳐가지고 해석만 아니라 그 단어 하나하나 용법 해가지고 시험 보고 계시다고요. 힘든 시험 보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쨌든 헬라어 시험 보셨고 이제 히브리어 보셔야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그러나 오류가 있지만 번역은 무호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히 거하고 있다고 믿는 거죠. 풍성하게. 그래서 뭐 오류가 있는 몇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풍성히 알려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도록 우리를 해주는 거죠. 아, 오늘 많이 못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 있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정말 우리를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지 않으면 이 모든 그 교회 사역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사람의 힘으로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으로 되느냐, 말씀으로 되지 않느냐, 이 싸움인 것 같아요, 교회도. 그래서 요새 그 컨템포러리 그 이 교회들의 이제 그 모습들이 다 그런 거예요. 말씀만으로 사도 바울도 나는 정말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지 사람의 어떤 지혜 있는 설득하는 말로 하지 않겠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말씀만 그냥 가서 읽기만 하고 이러면 다 될 거다 이런 건 아니죠. 그 안에는 정말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도 전하는 자들은 올바로 풀어서 말씀의 권능을 믿고 기도하면서 전해야 되고 받는 분들은 또 적극적으로 말씀만이 이루신다는 걸 알고 내 믿음을 위해 간구하면서 열망을 가지고 말씀 배우시는 데 열심히 내서 나오고 하여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함께 이제 가면서 이제 말씀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고요. 이제 성경만이 모든 능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 삶의 최고 권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셨고 성경에만 우리 구원의 길, 우리가 변화되는 것, 우리에게 회개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순전한 말씀만을 전하고 또 듣고 나와야 된다는 것. 올바로 성경을 알고 믿어야 올바른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 왜?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 잘못 알고 있으면 잘못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어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늘 말씀드리지만 관계와 교제예요. 그 관계와 교제는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 일하시면서 관계와 교제가 빠져버리면 그쪽으로 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독교. 그러니까 항상 기도든지 예배든지 이런 것들이 다 뭐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예배의 대상, 기도의 대상을 팔아보고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면 그저 내가 잘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내가 도덕적으로 좀 잘 되고 내가 좀 변화되고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이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너무나 나 중심이에요. 나를 위해 뭔가 다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가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기독교도 그렇고. 그러면 그 법륜스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왜? 아, 그분이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관계와 교제는 안 가르쳐요. 그냥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그분처럼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이러면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것만 듣게 돼. 너무 재밌거든. 교회 가면 지루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으로 오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관계와 이 예배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요번 주에 그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다음 시간에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 우리는 증거가 있어요. 바보같이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생각할 때 저들은 맹목적으로 너무 배타적으로 맹신처럼 자기네들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절대로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바보같이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 눈에는 바보같이 보이죠. 우리는 믿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성경의 교리가 무엇인지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그저 세상에서 말하듯 좋은 가르침을 얻고 나의 유익이 되고 내가 도덕적으로 변화되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생명보다 귀한 예수님을 주시는 것이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섬기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을 알려주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이 말씀으로 나와 이 말씀만을 붙들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의 은혜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로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